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 설교는 한낱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설교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7장 오늘 10절에서 13절은 전체가 솔로몬을 향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후에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이 여인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애정이 식어버리고 마음을 닫을 때가 있었고 또 옛 친구들이 여인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솔로몬은 사랑의 음성으로 이 여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었지요. 여인이 방황하거나 흔들릴 때도 솔로몬은 책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너는 아름다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인 7장 전반부에서는 여인의 발부터 머리까지 하나하나 열 가지 신체를 언급해 가면서 격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칭찬 세례를 듬뿍 받은 여인이 드디어 그에게 반응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여인의 입술에서 솔로몬을 향한 노래가,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봄 햇살에 꽃망울이 터지듯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찬양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솔로몬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인은 자신의 그 신부로서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지금 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의 고백을,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한번 주님께 바치는 찬양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바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을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찬미할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울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찬송의 제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이 신부의 사랑 노래 첫 소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은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10절의 주제는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의 연합. 여인은 지금 솔로몬과의 언약적인 연합, 이 결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사랑은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불변하는 솔로몬의 이 사랑 덕분에 이 두 사람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제 아가서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여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과 함께 가장 자주 아주 수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영적인 생명에 나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 1장 1절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신실한 자들. 에베소 1장 3절 4절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어떻게 되어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간 것, 옛날 것, 부패한 첫 창조에 속한 옛날 것이 아니라 새것입니다. 새것. 신인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인 줄 믿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이 확신 속에 사십시오. 나는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두려운 질병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예속된 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교회는 역병의 소용돌이에 갇힌 것이 아니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께 이 시간도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바치는 여인의 사랑 고백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0절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합이라고 했죠. 주님과의 연합, 끊을 수 없는 연합. 11절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교제하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솔로몬과의 분리될 수 없는 결속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와 함께, 주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새 생명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이 선사하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을 원하고 있죠. 솔로몬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들판은 시끌벅적한 도시와는 달리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트, 만남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날이 밝기 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의 생각, 가스펠 찬양인데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주님의 신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는 모순에 빠지지 마십시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부들이 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아니, 주님 내 바로 곁에 계시구나. 아니, 주님이 내 앞에서, 내 바로 앞에서 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인에게 함께 가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함께 가자, 들로 나아가자, 나와 교제합시다 초대하고 있죠. 그런데 아가사 앞에서 보면 2장에서 솔로몬이 여인을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대했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구절이 이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좌우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여인이 요청한 것 아니었습니다. 2장 13, 14절에도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이 여인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솔로몬이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좀 들려다오, 너와 교제하고 싶다. 솔로몬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 지금까지 솔로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인은 좀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능동적이죠. 여인이 먼저 솔로몬에게 들로 나아가서 나와 교제합시다. 둘만의 시간을 보냅시다. 소극적으로 끌리는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로 변화되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를 섬기는 봉사생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수동적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입니까? 그럼 열차에 보면 객차가 있죠. 객차가 있고 그 객차를 끄는 차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관차가 있습니다.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보면 객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기관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객차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에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옆에서 계속 자극을 해주고 도전을 하고 당겨줘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차는 자기 동력을 사용해서 객차와 화물차를 견인합니다. 끌고 갑니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미숙하고 어릴 때는 계속해서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같이 갑시다. 앞장서게 되고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어적인 그런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관차와 같이 먼저 앞서서 자원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위한 여인의 사랑 고백 세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인데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10절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연합. 11절은요?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 12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건 헌신입니다. 연합, 교제, 헌신. 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다짐이죠. 솔로몬, 그대에게 내 사랑과 정성을 이제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주로 받는 입장이야.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고 무한 격려를 받고 칭찬을 계속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사랑이 위태로워질 때 신실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서 이 꺼질 듯한 사랑도 다시 되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여인이 변화된 것이죠.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나의 사랑을 이제 솔로몬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받을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관계에서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신부들입니까? 주님께 받는 것을 좋아하는 신부인가요? 아니면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을, 내 사랑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부입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 관심이 1차적으로 있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이 다짐은 술람이 여인의 다짐이기 전에 솔로몬의 다짐이었지요. 아가서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끊임없이 솔로몬이 내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이 헌신을 솔로몬이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다짐대로 많은 것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신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받는 사랑에 머무르기보다 드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고 사랑방 식구들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연락받는 것, 위로받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는 것,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교회가 나에게 신경을 써주는가, 안 써주는가 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가장 극적인 사람의 변화는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성장,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3절은 12절이 헌신이라고 했는데 14절은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사랑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을 바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것 묵은 것이라는 표현은 새것 따로, 묵은 것 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새것 묵은 것을 조금 또 달리 생각하면 묵은 열매는 이전에 드렸던 열매일 수 있고, 그렇다면 새 열매는 지금까지 신랑에게 바치지 못한 새로운 신종 열매를 또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술람 여인은 자신이 쌓아둔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가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가용성. 그럼 가용성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근데 묶여 있는 내 돈, 내 재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용성이 떨어집니다. 가용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숙한 이 술람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의 이 술람이 여인처럼 성숙한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을 위해서 가용성이 높은 상태를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나의 실력이,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가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천 개를 가졌어도 열 개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열 개뿐인데도 다섯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영덕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까요?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용성이 높은 사람이 좋은 일꾼,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익한 일꾼이에요. 최소한 교회 직분자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 모임과 회의를 위해서 최소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의 가용성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말씀을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인이 오늘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쌓아두시고 많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자문해 봅시다. 술람이 여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쌓아둔 것, 준비한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쌓고 모은 것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가 있는가?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한 자들, 가진 자들, 재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자기 자신을 위해 쌓은 재물은 무엇과 같이 됩니까? 녹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은 재물은 녹쓴 재물이다. 무의미한 재물, 쓸모없는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가용성을 높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3절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이 고백, 이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여인의 사랑이 많이 자라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칭찬을 듣기만 하던, 말씀을 듣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입을 열어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사랑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수준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변화는 여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솔로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결과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다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하실 거야. 저 집사님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의 변화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조금 더 자라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부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부의 사랑 노래 이 첫 주제는 10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In Christ, 주님께 나는 접붙임을 받았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새 생명을 나는 얻은 존재,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두 번째 주제는 11절의 교제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헌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주님께 속했음을 확신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지극한 복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바로 곁에 계시는구나, 아니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의 교제, 주님을 위한 헌신을 즐거워하며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